제 192장 네 종류의 징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디도서 1장 13절 14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3장 6절 상반절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디모데 후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며 성경의 목적이 사중적, 즉 교훈, 가르침,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대부분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요소가 적극적인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패역함을 가리킵니다. 사람 안에는 항상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를 의로운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항상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잘못을 범함으로 계속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처리하시며 어떤 때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다른 자녀를 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징계 방법에 대해 봅시다. 첫째, 형제들을 통한 징계. 둘째, 아비들을 통한 징계. 셋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징계. 넷째, 개인적인 징계. 우리는 징계를 생각할 때 즉시 죄인에게는 다른 죄인을 징계할 위치가 참으로 없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징계의 일을 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극도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동반자를 징계할 위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바로잡아주는 직임에 참여하려면 결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람보다 높은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처리받았고 그들은 죄를 처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루는 것은 그들도 우리가 본 동일한 은혜를 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통한 징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한 징계의 형태는 형제가 형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징계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의하십시오. 득죄를 당한 쪽이 징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손실을 주어 제3자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범하면 당신이 바로 그를 다루기 위해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를 징계해야 합니까? 형제의 입장입니다. 당신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형제가 형제를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성질을 내면서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용서하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그를 용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너무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형제에게 돌연히 화를 낸다면 이것은 그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를 덮어준다면 이것은 그를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나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너무 먼 위치에 두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을 그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는 것으로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후자는 전자보다 더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단지 덮일 뿐입니다. 그가 당신을 보면 당신에게 해를 입힌 것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그를 볼 때 그를 용서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경우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강하다는 표시라고 추론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연약함의 표시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이 일을 대하고 철저히 이 일을 다루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다룹니까? 이 일을 처리할 때 그가 자신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기며 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이 일을 다룰 때 마치 제3자가 일을 다루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형제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당신의 태도는 득죄를 당한 쪽이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는 모든 징계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인 목표입니다. 만일 그 형제에게 반응이 있으면 그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반응이 없다면 다른 두세 형제를 데리고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 두세 형제의 증인을 데리고 함께 가도 당신의 태도는 여전히 처음과 같이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두 번째도 그에게 반응이 없다면 이 일을 전 회중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형제를 얻기 위함이지 그를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은 만약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 말합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 득죄한 형제를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징계하는 이 단계에서도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은 그 형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비들을 통한 징계. 주님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징계라 일컫는 징계는 조금 전에 말한 형제의 징계와 상대됩니다. 후자는 교정을 받는 자와 교정을 하는 자가 동일한 입장 위에 서 있습니다. 전자는 교정을 하는 자가 영적인 아비들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해서 절대로 나는 당신보다 강하다는 위치를 취하고 우세한 입장에 서서 비교적 부족한 자를 교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아비들의 입장에서 이전의 체험으로 득죄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징계의 형태는 모든 징계 중에서 가장 보배롭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교회 안에 가장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아비들, 바로 성숙한 영적 체험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징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명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징계의 형태에서는 개인이 시작하지만 여기에 시발자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성결을 요구하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집에서 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한 지체를 제하는 것은 교회에게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단지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지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를 제명하는 것은 결코 단지 업무적인 일이어서는 안 되며 온 교회가 진심으로 관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 경솔이 제명당한다면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명하는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일 법정 같은 엄숙함만 있다면 그것 또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제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사람의 소송을 보는 것 같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징계의 수준은 율법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징계를 행하는 쪽은 결코 눈물과 근심이 없이 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행하는 쪽이 만일 교회의 어떠함을 분명히 보았다면 눈물과 근심이 없는 제명이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죄를 먼저 어떤 개별적인 믿는 이에게 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죄는 단지 한 지체의 죄일 뿐 아니라 몸 전체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단지 한 지체의 부끄러움일 뿐 아니라 전체 몸의 부끄러움입니다. 애통함은 단지 한 지체의 애통함일 뿐 아니라 몸 전체의 애통함입니다. 교회의 징계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사실을 볼 뿐 아니라 죄의 잠재성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에게 있는 죄를 자신에게 두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이 죄를 심판해야 다른 사람에게서 이 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동일한 행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교회에서 제명되었을 때 만일 우리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그를 동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기 몸에서 그의 그러한 죄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개인적인 징계. 이러한 징계의 형태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단지 죄를 범한 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규모 없이 행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비록 이런 징계를 개인이 행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징계의 형태에 개인의 근심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믿는 이들을 떠나야 한다고 알려주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와의 왕래가 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 분명하며 오히려 현저하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래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심지어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다룰 때 혹은 아비들이 자녀를 다룰 때 혹은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득죄한 지체를 다룰 때 그 결과가 효과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회복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이것은 확실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정의 형태가 헛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형제를 도울 수 없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징계 형태는 득죄한 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거룩하다는 태도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 마지막 형태의 징계는 죄가 이미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징계는 죄가 아직 감추어져 있을 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가장 어려운 징계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것은 또한 아주 보배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가 완전히 맺힌 후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를 처리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비들로 하여금 죄가 발화할 때 그것을 뽑아버리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회복하는 사역의 90%는 아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비들이 없는 지방교회는 정말 가련합니다. 이런 교회는 많은 지체를 제하지 않으면 하나도 제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실행하는 징계와 아비들이 행하는 징계는 다 개인으로 시작되지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비교적 연약한 지체에 대해 형제들과 아비들이 책임을 지기 원한다면 많은 일에 있어서 그들을 제해야 할 필요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여 교회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가 분명히 드러날 때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를 다루며 하나님의 아들은 드러난 죄를 다룹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오직 실증된 죄만을 처리하십니다. 유다는 주님이 떡을 떼어 그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 아비의 징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는 그가 이미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징계는 항상 보수의 방법입니다. 징계의 최종 목적은 징계받은 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징계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한 지체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의 육신을 멸하게 함으로써 바라는 목적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말한다면 그분의 모든 심판에는 항상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든 혹은 교회의 개별적인 지체든 그분을 위해 그분의 한 자녀를 심판할 때에는 심지어 우리의 심판 안에도 긍휼이 가득해야 합니다. 비록 밖의 행동은 징계이지만 안의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